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매일 직장에 출근하면서 자기 상사가 누군지 모르고 출근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각도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곧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하는 질문을 Person of Christ,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요 하는 질문을 Work of Christ,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과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이 기독론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으로 선언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4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AD 450년 칼세돈 공의에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기독론이 사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공동으로 고백되어지던 내용을 이것이다 하고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리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항상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기독론의 내용은 구교나 신교나 같습니다.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같아요. 신학의 다른 부분들, 다시 말하면 교회론이라든가 말세론이라든가 성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파마다 약간씩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포커스를 해서 강세를 주는 부분이 교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지만 기독론은 다르면 안 됩니다. 기독론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여기서부터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성, true nature, 이것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하이포스테틱 유니온 이성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령의 증거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 한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깨달으려고 수십 년을 궁구를 해봐도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령의 증거로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령의 증거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가 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100%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음 신성을 지지하는 구절은 뭐냐면 또 9절부터 11절이에요. 다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로 읽은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신성을 지지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지하는 구절은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단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령의 증거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과 성경의 바탕이 없이 인간의 머리로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잡초처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의 이단 중 영지주의라는 것이 성경에 소개되죠. 영지주의의 기본 주장은 뭐냐 하면은 영은 선하나 물질은 더럽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물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육체는 없고 영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면서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예요. 이런 거짓 진리가 초대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요한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다같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야. 왜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안 왔는데 무슨 속죄사역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없어지면 속죄사역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단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AD 325년에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 주의에 뿌리를 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인간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아들도 아닌 존재가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우리 구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이는 왕국회관 이런 데 가보면은 하,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 없어요. 자기네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사이드로 한번 잘못 가니까 그렇게 이상한 일을 나중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그거는 유니타리안이즘, 또 삼위일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금세기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한국판 이단이 있는데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재림주로 자기가 다시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자기가 구세주가 되려면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하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그가 이제 곧 그가 죽게 될 텐데 왜 죽어야 하는지 그거를 스스로 자증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초림한 예수나 재림할 예수는 나사렛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유혹은 교묘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한사도는 뭐라고 경계하고 있냐면은 요한 1서 1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아주 물어보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믿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속을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딴소리를 하는 것이 발견돼요. 그것을 뻔히 이단인 줄 알면서 아이고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들어오세요. 냉수라도 한 모금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서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같이 참여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왜 함께 필요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꼭 필요해요. 중보자로서 예수님, 중보자인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꼭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트랙터로 땅을 막 갈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수많은 개미들이 먹이를 옮기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개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피하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지만 개미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개미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질 않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또 영으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므로 사람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구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인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가서 인간의 사정을 구해야 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신 인간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필요해요. 이렇게 둘 사이를 연결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중보자인 예수님은 어느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겁니다. 다음은 중보자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중보자인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죄가 없으시다.
맞아요. 그건 아주 100% 그냥 정확한 답을 해주셨네.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이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구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지만은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은 분이 아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그 즉시부터 계시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 구절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원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 그랬어요?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불려지지만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지를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불려져요. 그렇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참에 딱 아주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언이 쭉 내려오다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하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됐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붙여져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한번 보십시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오셔서 속죄 사역을 하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사람의 사망을 가져왔으므로 사람의 속죄도 부활도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칭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칭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함께 나누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을 50%, 50% 이렇게 나눠 가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이 100% 하나님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된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갖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초계와 같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나누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다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졌다. 본성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여러 구약의 증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다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신성을 놀리는 말들이 거기 많이 나오죠.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9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는 그 아기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는 모든 신성의 명칭이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다 돌려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아기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영원토록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모든 신적 명칭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다 돌려졌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웅대한 선언을 한번 했죠.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웅대한 선언이죠. 담대한 신앙의 선포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투 네이처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앉아있다. 우리 다같이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우리 안에서 신의 성품이 많이 나타나면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더 많이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따르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권세와 능력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갖다 엑서사이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프랙티스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방언을 말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공방으로 결론을 지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중보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인성과 신성을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시는 모든 축복에 참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의 원천이 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의 원천이 된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베네피트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소유하고 그것을 엑서사이즈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가지고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